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거룩한 그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복된 성탄절입니다. 일반 그 한국에 있어 교회 같으면 이날 굉장히 시끄럽죠. 주일학교에들 뭐 공연도 하고 여러 축제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 상황상 저희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도 못 가고 예배나 드리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울적한 생각도 드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오히려 조용하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아무 이벤트 없이 보내는 이런 성찬절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 그거 아시죠? 아직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 리서치 좋아하니까 그 리서치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이 성탄절로 정해진 것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로 정하면서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연감에 최초로 성탄절이 등장하는 것이 AD 336년 로마 연감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전에 어느 해던가 313년 이후 336년 전 그 사이 어느 해인가 로마가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왜 했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것도 전혀 의견이 분분해서 왜 성탄절을 25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12월 25일이 로마가 그 태양신을 섬기던 이방 어떤 미신에서 온 날이거든요. 그날 로마는 굉장히 큰 축제를 벌이면서 그 자기들 생각할 때 이교도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예비하고 그러면 혹시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해코자 할까봐 같은 날 정해버리면 오히려 성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날로 정했다 하는 그런 설도 있고요. 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AD 3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4세기에 들어와서 정해진 거죠. 1, 2세기 때도 예수님의 나심이 언제일까 하고 추정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 18일이다, 뭐 4월 19일이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나름대로 추정하는 날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뭐 알려진 것들은 대부분 추정치고 자기의 이야기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 좋은 예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을 정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예수님의 나신 날이라든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떤 집이라든가 혹은 베들레헴의 그 여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알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지든 기록을 남기든 어떠하든지 그것이 기록상에 남아야 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데 장소나 날이나 이런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그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작은 단서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기념하고 그런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적인 그 국교로 인정한 후에 기독교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데 발전을 거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나타난 그 발전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의 흔적을 기념하고 기념될 만한 장소에 앞다투어 교회를 세우고 기념되는 장소를 찾아가는 긴 순례를 행하고 또는 그것에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AD 313년 이후에 또는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사이 천년의 기간에 기독교의 발전은 전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신앙을 쌓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전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기독교 유물들, 즉 뭐 유명한 성당이나 기념교회, 뭐 몇천 년 된, 뭐 몇백 년 된 수도원 이런 것 등은 대부분 다 그 기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기념교회나 조형물을 더욱더 잘 해놓아야 좋은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 2월인가요? 그리스에 다녀오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기념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의 상을 전부 예수님의 그 그림이나 제자들의 그림에 전부 금분을 칠해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고 비싼 것으로 해놔야 자기들의 신앙이 좀 더 좋은 신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문화적으로 장식을 해놓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좋은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신앙이 극심에 치달았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조형물을 만들거나 특정한 장소를 기념하거나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또는 특정한 기념물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개혁자들이 기치를 들고 나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는 특별한 장소를 기념해 그곳에 찾아가 수행을 하거나 특별한 예배 형식을 만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은혜를 구해야 하며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오직 다섯 개의 오직이거든요. 5 솔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로 다섯 가지 그 오직이라는 신앙의 방향성을 개혁자들이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종교 개혁 후에 약 5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보면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날을 정하고 또 성경이 관심 갖고 있지 않은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에 인간들이 열심히 자기의 신앙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에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독교 역사도 보면 그렇게 기념하는 날을 만들고 기념하는 장소를 정하는 초기 마음은 조금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선한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에서 출발한 종교적 행위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성경의 관심과 다른 방향을 향하여 치닫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의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보다 많은 절기를 그들이 만들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규칙을 만들었지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잖아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썩어 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선을 이제 오늘날로 돌린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성탄절과 같은 절기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관심과 다른 방향으로 신앙을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축복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절기가 성탄절이지만 그 날은 성경의 관심이 아닌 날을 정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절기에 남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신앙심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있는 어떤 신앙심만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교회에서 산타클로스는 많이 사라졌죠. 1970년, 80년만 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였어요. 당당하게 산타클로스가 강대상에도 등장하고 뭐 온 교회를 장식하는데 형태가 산타클로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 그것만 없어진 것 해도 사실은 큰 발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아십니까?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식의 생일을 위해서도 잔치를 여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장식하고 거리를 장식하고 또 뭐 온갖 그 종류의 축제를 만듭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성탄절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부분의 모든 이건 이름 좀 이상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석대기에서 그런 얘기 하나 한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말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거슬린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세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라도 나서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이벤트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의 원함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한 상태였을 때 대략 이스라엘의 정서를 생각하면 16살에서 18살 정도의 정혼을 하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 정혼,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약혼,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한 상태, 16살에서 18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에 놀란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지금 누가복음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그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임신해서 이미 6달이 되었다. 특별한 아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사실 처녀의 몸이었잖아요.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할 때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내려갑니다. 여기 뭐 성경 구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하고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한 적어도 보름 이상은 걸린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나사렛이 요 마을이거든요. 여기. 근데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유대 산골은 여기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부지런히 걸으면 일주일. 근데 이 당시는 뭐 식당도 없고 가다가 밥을 해 먹어야 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걸으면 남자 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하면 열흘, 여자 같은 경우는 보름.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 정도는 걸어서 이제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합니다. 딱 방문하려고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상태예요. 근데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마리아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아무런 어떤 현상이 없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딱 들어오는데 뱃속에 아이가 막 뛰니까 이 엘리사벳이 뭔가 영감을 받습니다. 아, 이게 뭐가 특별한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치를 채서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그 자기가 천사한테 들은 말과 엘리사벳이 내 뱃속의 아이가 네가 들어온 순간 내 뱃속의 아이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다. 그러므로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네가 네 뱃속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 아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이제 찬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이 가능하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들은 늘 이러한 종교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도 임신했을 때 찬가를 부르는데 그 형태가 폼이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유대인들한테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맨 처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보내주신 것에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잘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는 정확지 않은데 나심은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축제가 없고 비록 무슨 어떤 화려한 장식이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사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성경의 원함과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성탄을 맞는 바른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는데 46절서부터 50절까지는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간단하게 51절서부터 53절까지 세 절 내용이 자기 안에 있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52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 51절이 먼저네.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러니까 그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팔이죠.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예수의 나심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짧게 시적인 표현으로 한마디 표현이 됐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려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끼리도 아, 저 친구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뭐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모든 마음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다 교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나심이 뭐냐? 그런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인간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를 구하면서 삽니다. 그죠?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로 스스로 구원까지 이르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나심은 뭐냐? 그러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던 거다? 흩으신 거다. 파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나심이 뭐냐? 예수의 나심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스스로 하나님과 떠난 자기 생각으로 살려는 모든 마음을 흩으신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 그게 전도죠.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안 돼. 네 스스로 똑똑하고 네 세상을 네 스스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너가 구원이 안 되고 그것으로 네 인생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정답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심은 세상에 자기의 머리로 스스로 의로워지고 자기 머리로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려는 그 모든 마음을 흩으신 거라고요. 예수의 오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지혜가 파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는 왔는데 예수가 오심은 오신 거고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 나가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예수의 오심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이 바르게 여러분에게 정립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나 벌리고 뭐 교회나 장식하고 그러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장식하면 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면 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오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자기 머리로 스스로를 세워가려는 것을 파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것에 대한 실험이라고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인간들은 그 율법과 그 모든 어떤 종교적인 것 갖고 뭐를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지혜로 스스로 의료해지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로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인간이 스스로 의료해지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을 파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이 과연 나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바르게 갖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권세가 뭡니까? 권세. 주권을 자기가 갖는 거거든요.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권세를 갖는 게 정치에만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거기서 나는 거예요. 권세를 자기가 가지려는 것 때문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등장을 하죠. 요즘도 그러는 부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딱 하자마자 서로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결혼 초 3개월 안에 네가 확실하게 기선 제압하지 않으면 평생 눌려서 지내.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면 한 3개월 동안 와이프 속을 막 불지르고 그걸 자기의 그 남자의 뭐 권력, 폭 이런 거로 확 제압을 해갖고 딱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이 꼬드기는 말을 듣고 나오거든요. 6개월 안에 남자를 잡아야 돼. 그래갖고 처음에 결혼하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 주도권 잡으려고. 네. 그런 것도 있죠. 고부 간의 갈등도 왜 시작인 거죠? 국간에 키를 누가 갖느냐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차지하려는 그 주권. 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주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거든요.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존을 붙들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력에 대한 의지다. 죽을 때까지 그 권세를 자기가 지려는 이 의지가 인간 마음의 본연에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뭐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권세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이 주권자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힘센 종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의 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거기에 있다면. 근데 인간의 죄된 그 특성이 뭐냐? 주권을 자기가 안 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모든 것 네가 다 하고 네가 이름 짓고 네가 땅에 충만하고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최종 주권은 네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명령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명령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명령의 의미가 뭐냐?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네가 최종 주권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것이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님을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근데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자꾸 동등되어지려고 그래.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원죄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부부간의 그 싸움을 누가 하느냐 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최종 주권은 나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의 최종의 목표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거 없으면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최종 주권은 나한테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늘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주권을 파러 오신 것이라고요. 모든 주권은 아니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말에 제가 조금 더 토를 달겠습니다. 이 51절, 52절, 53절에 대해서 사실은 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의 틀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을 철저하게 세상 권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의 권력을 팔아 왔다. 근데 니들이 와서 권력적으로 없는 사람을 억압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것을 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캐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 앞에 맞서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 구절들이다 이런 구절들이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면 53절에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것들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든 신앙의 역점이 어디에 있느냐? 빈민구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뭐 매기고 나쁘진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온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졌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자유주의 학자들의 개념대로 이해되어졌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는데요. 속사도에 대한 기록들은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또는 전통과 정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르게 이해하는 걸 정통이라고 그러죠. 원래대로 이해해야 될 방법대로 이해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과 정통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이해냐. 바른 이해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권력을 뒤엎으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속사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권세 있는 자가 뭐냐?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를 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왕 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너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 싸움을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구약에 보면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몇 번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자아죠. 자아. 성경은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정적인 왕국을 허락하셨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왕국이 죄로 치닫고 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인간이 세우는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징계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요. 네가 주권자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의 결과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로 뭐 선을 행하고 옳게 살고 뭔가 권력을 많이 누리면 뭔가는 의를 행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가야만 되는 존재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이라니까요. 예수의 오심은 인간의 주권, 자기 권세를 자기 권세 자기가 갖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 세상적으로 보면 빈민구제하러 오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빈민구제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목적이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에 내복음서가 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빈민구제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그 시대도 종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사이에 다 있는 일이라 그냥 다 그대로 용납을 하셨다고요. 그것을 다 해방시키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가 뭐냐? 부자가. 이것에 대해서 부자가 뭐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나 하면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번에도 그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던 터를 다녀왔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내줬는데요. 오늘도 그 장면을 갖고 와서 보여줄까 그러다가 성탄절 예배 때까지 그러는 것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터를 가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 터가 지금 생각해도 아니 저렇게 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그 아데미 신전 역시 세상에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지었지 할 정도로 돌을 깎아서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그렇게 그 동네가 부했냐 하면 금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굉장히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자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뭐라고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야, 네가 미지근하다. 덥든지 차든지 좀 하나해라.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자라 얘기하는 것은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뭐라 그래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디나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팔복이죠. 팔복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어떤 살만한 재산 갖고 있다. 살만큼 뭐 할 수 있는 내 지위가 있다. 살만큼 뭐 봉급이 있다. 그거 갖고 나는 배부르다, 배부르다. 너 그거 비천하고 가난한 거다. 네 속에 가난함을 좀 봐야 된다. 뭐가 가난하냐?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영혼이. 예. 그 영혼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가난합니다 하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있거든. 왜냐하면 난 학벌이 있거든. 난 좋은 직장이 있거든. 나 가난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속이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을 네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모든 걸 갖춰줬으면 예수가 굳이 필요치 않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뭐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다닌다도 뭐 좋은 차 다 끄고 다니니까 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 속이 가난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볼 땐 피천하고 가난한 거예요. 예수 없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언제 가난하죠? 여러분, 내가 늘 잘 들은 예화잖아요. 내일 영어 시험이 있어요. 선생님은 영어 시험 문제를 잔뜩 내가 딱 들고 있어요. 근데 학생이 국어를 진짜 준비했어요. 밤새워서 뭐 역사책 이만큼 보고 막 많은 것을, 역사책, 국어, 영어만 빼놓고 다 준비했어. 모든 걸 다 준비해갖고 등장을 했어요. 나는 문제없이 시험 치를 수 있어. 딱 등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볼 때 그 마음이 가난해요, 부해요? 가난하죠. 영어 시험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가진 거 땡 하면 없어질 것. 세상의 모든 것들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난한 거예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요. 누가? 예수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나를 정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에서 뭘 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합세해서 뭐 기분 좋게 놀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오심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어느 행사도 없고 뭐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러한 조용한 마음이 예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흐트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느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흩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천한 자가 뭐냐?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비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 데니까요. 내가 내 인생 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비천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느냐? 권세가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왜 오셨느냐?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려고 오셨어요. 성탄절은 예수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좀 더 성경의 뜻에 부합되게 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 나를 만들고 그 나를 기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처럼 얼마나 요란하게 신앙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거슬리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지만 작게나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주님의 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의 교만을 흐트러 오셨는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주 앞에서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주권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람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